예수님께서 죽음을 딛고 일어선 그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임의 힘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지만 결코 그 죽임의 힘에 의해서 소멸될 수 없는 그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찬미하는 아침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언뜻 보면은 부활 사건을 전하는 여러 그 본문 말씀들이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 사건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기도가 이 노래가 도대체 그 부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이자 노래인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조금 아시면은 금방 떠오르겠지만 연상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의 원형이 되는 아주 오랜 그런 송가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개인의 기도요 송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단지 한 개인의 염원이 아닌 아주 오랜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부른 노래로 전해지고 있는 이 노래와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와 이 두 노래는 그 내용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야말로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부여받았던 기대, 예수님이 부여받았던 기대, 그것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기대는 다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민중들이 염원해왔던 바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기대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그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은요 사사시대 말기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산간지방 라마다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한나요 또 한 사람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특별히 자식이 없는 한나를 챙겼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도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재물을 한 몫씩 챙겨주었다면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두 몫씩 챙겨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하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정말 온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자식, 그것도 아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세계관, 오늘날의 가치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여겨진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들로 이어지는 상속권과 관련이 되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런 주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절실한 문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다른 부인은 여러 자녀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자녀들이 없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 마침내 자신의 품 안에 사무엘을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의식을 치르는데 한나는 이 사무엘상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저주를 때릴 때까지 집에서 함께 있다가 마침내 소원한 대로 그 이후에야 성소를 찾아가서 마침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며 기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환기할 것 같으면 먼저 이 노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가로막은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이란 꼭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바라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떤 장애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 또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가지지 못한 여인으로서 한나의 처지를 반영하는 내용은 딱 한 구절뿐입니다. 그 밖에 모든 내용은 항상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좌절해야 했던 약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노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단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노래라는 것을 이 내용 자체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이 노래의 결말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침내 악인들 가운데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염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그 스토리를 연상을 한다면 여기서 좀 의아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아직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더욱이 이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일을 극구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사무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부르는 노래 그 대목에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대목, 이건 좀 의아스러운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실현하는 왕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직 사무엘의 시대에는 그런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에 대한 찬가가 여기에 갑자기 끼어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에게 기대되었던 그 희망이 왕이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래가 기록된 것은 이미 왕이 있는 그 시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 버젓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걸었던 그 기대를 다시 왕에게 투사시키는 그 내용이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맥락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볼까요?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원사건, 성서의 신앙을 형성한 첫 번째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원사건입니다. 바로 그 원사건에서 비롯된 그 이스라엘 백성, 백성의 신앙,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중의 염원은 끊임없이 역사를 관통하는 희망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200여 년 동안 왕이 없이 해방된 자유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어떤 집중화된 그런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자유민으로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끝자락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그 자유민 공동체의 마지막 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바랐습니다. 성서는 애초 그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배신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극구 반대하지만 마지못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써 민중의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왕권 체제가 형성되고 난 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왕권 체제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 발전의 논리가 지배하고 정치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현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 가운데 구현되어야 할 평등과 정의의 이상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어떤 이념의 대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에 대한 갈망,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서의 밑바탕을 형성한 그 정신이, 그 희망이 더더욱 가혹한 죽음의 시대를, 아주 극단적인 그 죽음의 시대를 경유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극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이어진 성서의 중심 기조. 그 이후로 그것은 성서의 중심 기조가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봉착하는 불가능의 그 현실에서도 그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진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희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이렇게 급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쟁 위기로 치닫는 위기 상황이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그 극한적인 상황이 그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이함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기대, 그렇게만 봐도 돼도 다행이다. 제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그 이 평화로운 기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대, 그 기대 이상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아직 사태의 기결 향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그 이상의 기대를 가지는 것이 결코 무모한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한 어떤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급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미 예정되었고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날짜까지 확정이 됐지요. 그런 상황에서 북중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반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여정이 정말로 가시권 안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그 평화체제의 확립, 종전선언과 더불어서 평화체제의 확립이 결코 멀지 않은 미래로 지금 이 상황이 순조롭게 전개된다면은 결코 그것이 멀지 않은 미래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반전, 그것이 곧 부활 사건입니다. 죽임의 갈등과 전쟁에서 삶의 평화로의 반전,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 희망찬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즈음의 또 하나의 부활 사건을 주목합니다. 곳곳에서 부활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부활 사건에 주목합니다. 제주 4.3입니다. 우리가 4.3 항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평화기념관에 가면 백비,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아직도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그 이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야 거기에 새기겠다는 뜻으로 백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내일 모레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되게 뭐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그 제주 4.3의 전말을 아주 간략하게 좀 환기를 해볼까요? 제주 4.3은 해방 이후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 속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건입니다. 사건으로서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신고된 희생자 수만도 약 15,000명에 이르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그놈만 그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루는 참혹한 반생명 반인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희생자 수는 추정되는 희생자 수는 2만 5천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당시 제주 인구 27만 명 가운데 10%를 넘어서는 그런 비율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해방 직후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미 군정 주도하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시도가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군은 미군을 진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6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전략기지로 삼았는데 패전 후 그 군대가 철수하였고 대신에 외지에 나가 있던 주로 일본입니다만 나가 있던 제주도 출신 6만여 명이 거의 같은 수가 다시 귀환하면서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직후 불안한 상황과 소요 사태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지만 급격한 인구 변동과 동시에 실직난, 생필품 부족, 흉년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제주도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1947년 3월 1일 경찰이 무고한 양민에게 발포하는 사건 어린아이를 경찰, 김하경찰이 어린아이를 치고 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농부에게 발포를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부터 민심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항의한 민중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이 펼쳐졌고, 결국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은 자구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본격적인 항쟁을 벌이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만 이 배경에는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도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시점에서 보면 제주도의 교육열이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주로 일본에서 초등교육 수준이 전국의 서울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깨어있는 의식도 중요한 몫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 군정은 군경을 동원해서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고 그로부터 1954년 9월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무려 7년여 동안 비극적인 사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국에 고립된 한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막 시작된 냉전 체제의 비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2차 대전 이후 미군의 지휘 아래 자행된 동아시아 민중 학살의 원점이요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민들은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서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의 군경을 동원했죠. 제가 아우네 여러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꼭 유관순은 생가는 안내하지만 그 건너편에 조병옥의 생가는 안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책입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 이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해자로 서북 청년단의 일원으로서 가해자로 역할했습니다. 제가 증언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옮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겨우 민주화돼서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87년 이후에 민주화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에 책임을 맡았던 지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의 증언을 들었더니 이분 말씀은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당시 신문에 그 신문사의 제주 재민일보의 그 부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이 과제를 짊어져야 되는데 어찌 해야 돼? 이걸 건드려도 되나 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위 눌리는 꿈을 끊임없이 꿔야 했고 지금 건강한 그런 분인데 급기야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서 지금은 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리고 아 내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뭐 그 체험이 함축하는 의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알 겁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공포가 됐는데 이것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뜻을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였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고한 생명이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3주 전에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그 4.3 평화기행단 대표단 자격으로 제주도에 다녀오고 참배를 하고 그 함께 탐방을 함께 했습니다만 미국의 현장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학살의 체험, 그 증언을 들으면서 그대로 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제주도를 찾을 때 공항에서 내리는 첫 발부터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제주 공항에서는 수없이 밟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때나 여행 때 아름다운 장소에서 기념 촬영하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도 예외 없이 피가 흘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걷는 올레길 곳곳에 피가 흘려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70년 전 그 사건의 목격자로서 이미 그 막내둥이들이 지금 다 70대, 80대, 80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한 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절절한 내용, 뭐 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증언을 하셨는데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니까 사라지더라. 살면서 제주도인들의 입에 달려있는 체념적인 표현 같지만 또 그 질긴 목숨을 이어오는 어떤 의지, 이것을 이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인데 이분 하는 얘기가 9살 때 그 일을 겪었는데 요즘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가슴에 묻고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다 쏟아낼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체제와 이념의 대결이 낳은 그 참극을 낡은 시대의 유물로 돌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때 한라에서 백두에 이르기까지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평화의 바람이 몰아칠 때 바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겨운 살붙이와 이웃들, 그들과 더불어 사소한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어떤 동네에서 아이고 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애도라도 합시다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전부 아이고 애도를 했던 사람은 전부 붙잡혀가서 다시는 그런 아이도 해서도 안 된다는 혼쭐이 나고야 동네 사람들이 풀려났다는 얘기까지. 이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바로 진정한 그 평화의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 때, 그래서 바로 곁에 살붙이가 무고하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거나 사라지는 일 없이 서로 의심하지 않고 평화롭게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로 이어지는 평화의 바람은 비로소 그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부활, 체제와 이념의 대결 때문에 낙인 찍히고 숨죽이며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이 땅의 민중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또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촛불 항쟁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활 사건은 거대한 화산맥과 같이 분출하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 일련의 사건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역사의 부활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로 체험될 때 비로소 진정한 부활 사건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2000년 전 한 분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진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선취한 사건이요, 그 희망의 구체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연결되는 의미가 없다면 정말 그 사건을 구원하는 그 구원사적인 사건으로서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 삶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표징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의미를 여전히 구원사적 사건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그 진실을 새기며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부활 사건의 증언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